우리가 지난 두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공부하였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복음 교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과연 이와 같은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참된 신앙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열심으로 살다 보면은 때때로 자신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나는 온통 세상의 일에 나의 모든 마음과 힘을 쏟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던져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이 목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마음 가운데 던져보게 됩니다. 목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고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일부러라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의심에 빠지게 하려고 그와 같은 그 의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명목적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헛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통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알게 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이 분명히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놀라운 탁월한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곳은 바로 에베소였는데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곳이었고 또한 거기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이 이방 세계의 신비적인 종교가 있었고 또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것들이 다 믹스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이 동양의 신비적인 종교와 철학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더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면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와 같은 가르침에 미혹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우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보통의 그리스도인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도 않았고 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된 신앙은 어떤 신비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창한 말을 하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신앙의 정의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이 교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미하여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와의 사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귐을 가졌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즉시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쓴 또 다른 서신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선포를 들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또한 요한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실 때에 그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친히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올라가시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귐이라는 것은 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을 위해서는 둘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간에 장벽이 있다면은 그들은 서로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장벽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이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을 가깝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제거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성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신적인 성품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적으로 같은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본능이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영적인 어떤 속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과연 거듭난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짐이 벗겨지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고 더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보았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참된 신앙의 증거를 우리의 삶의 어떤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든가, 내가 기도를 하면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런 지식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다가 그들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거되고, 그리고 이 죄의 장벽이 제거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이름으로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도 알고, 나의 삶에서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야 우리가 진실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어린 사무엘이 자기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생명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보고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가 사용하기를 즐거워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와 자기가 생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서로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 사귐과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과 사귀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무리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귀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거기에서 얻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그 선생님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정보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 사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둘 사이에 매우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어떤 것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 가운데 둘 사이에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에 비로소 교제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영지주의자들처럼 신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생명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가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신적인 성품을 넣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악함이 가득하였던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신령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피하였던 그와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과 복잡함과 곤란함과 고통들 가운데서 그 영혼이 시들어가고 매일매일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분투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이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이 육신의 삶의 고통스러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역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시는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사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기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쓰면서 이 거짓된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 말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생기를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거짓된 지식으로 자신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죄는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파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이 보통의 이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더 탁월한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뭐가 부족한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미혹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참되고 진실한 신앙을 발견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이 따라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헛된 신앙 가운데에 미혹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조화되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조화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죄악된 행실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눈을 감고 있는 그와 같은 이 맹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의 육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자신의 죄를 개의치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이고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 영적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본성과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였는데 자기가 영적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와 같은 행실을 보이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결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너희에게 쓴다고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침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였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탁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제는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물며 이 일반적인 세상 학문을 하면서도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만유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유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와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까이에 계시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이에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이공원이나 아니면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잠시 그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기 계시지만 내가 어머니 자기의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질 때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울면서 엄마를 찾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의 손을 잡을 때에 이 아이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다시금 엄마의 품에 안겨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즉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까?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끔 맹인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맹인들을 인도하는 그 개를 볼 것입니다. 그죠? 이 개가 한 걸음 앞으로 가면 이 맹인도 한 걸음 앞으로 갑니다. 이 개가 멈추면 맹인도 멈춥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앞에 장래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께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알지 못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와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금 부족하고 형편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하루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에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이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영적인 생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